로마서 17번 메시지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바울은 뛰어난 저술가였으며 그의 생각은 매우 깊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먼저 정죄의 주제를 다룬 후 계속해서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항상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즉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주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행사와 방법과 행동과 행위에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두 의롭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거룩은 행위가 아닌 본질의 문제입니다. 탁자의 본질은 나무이고 책의 본질은 종이이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의롭고 그분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며 거룩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며 영광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봅니다. 로마서에 있는 세 부분, 즉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세 속성, 즉 하나님의 의에 따른 칭의와 하나님의 거룩에 따른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영화롭게 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칭의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과정, 즉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으로 역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거룩은 우리 속으로 역사됩니다. 우리는 밖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지만 또한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본질을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거룩하게 하는 이 주관적 역사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지만 그의 피조물 안에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전한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쉽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생명 주는 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여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퍼집니다. 마침내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 안에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신으로 적시십니다. 이 적심이 거룩하게 하심이라 불리웁니다. 이 적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본질을 우리의 전체,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역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전체는 그분의 거룩한 본질로 완전히 배이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들림받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심이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됨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인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단계인 칭의는 우리의 영과 관련되며 둘째 단계인 거룩하게 하심은 주로 우리 혼을 처리하며 우리 몸 안에 다소 적셔짐이 있습니다. 셋째 단계인 영화롭게 하심은 우리의 몸과 관계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 안에서 의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은 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 실제로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혼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생명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적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협력한다면 적시고 퍼져나가는 이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의 죽을 몸 안에까지 퍼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인도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화롭게 하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쓸 때 칭의를 먼저 말하고 거룩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나중에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완전한 구원의 세 단계를 포함하며 우리 자신의 세 부분과 관련됩니다. 칭의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거룩하게 하심에서 우리의 혼이 생명이 되며 영화롭게 하심에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완성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될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또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할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처음부터 8장 13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두 가지가 다루어집니다. 그것은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 곧 성화입니다. 칭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 곧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우리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지붕같이 우리를 덮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성화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관적으로 우리의 성화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적셔질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화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생명과 성화. 로마서의 처음 7장 반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이 생명은 주로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를 적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부어넣고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피로 인한 성화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함을 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러한 방면의 성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피로 인한 객관적 성화보다도 생명의 주관적 성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생명의 성화에 관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 여러 구절들을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1장 4절에서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결의 영은 1장 3절에 있는 육신에 대응됩니다. 1장 3절에 있는 육신이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요소를 언급하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그 영은 성령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속한 요소인 신성한 충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속한 성분, 곧 영이신 하나님은 성결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본질과 품격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즉 사람에 속한 본질과 하나님에 속한 본질입니다. 각 본질에 따라 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의 본질은 육신이고 그분의 신성의 본질은 성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에 속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성결입니다. 1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합니다. 살리라는 동사는 생명을 갖고 살리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생명을 갖습니까? 그 목적은 주로 성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 즉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우리 속에 역사되기 위해 여전히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더욱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인한 이 구원은 칭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는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은 칭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5장 17절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주관적인 성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위해 주관적인 성결을 갖기 위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에 더 전진된 단계인 성화의 단계를 위한 것입니다.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는 목적은 주로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19절과 22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으로 명시된 것처럼 칭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성장을 말합니다. 성장도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지금도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새 생명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것도 주로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합당하고 생생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사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옮겨 부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신자들에게 침례를 줄 때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6장 5절에서 말한 분명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신자에게 침례를 줄 때 그 성도 속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즉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 후 그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즉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뿌려진 사람은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 성장은 칭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6장 11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구절의 하반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니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체들을 부정과 불법에 종으로 드린 것 같이 이제는 그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화는 마태복음 23장 17절, 19절과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 신례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단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위치에서 분별되는 위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 19절에서는 금이 성전에 의해 거룩하게 되며 예물은 제단에 의해 거룩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식물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타고난 성분에서 영적인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온 생활을 통과하여 생명이 성숙하여 들림받는 때에 완성에 도달하는 긴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사용된 하기오스, 하기오스네, 하기아주, 하기아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들은 동일한 어근을 갖습니다. 그 의미는 분별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기오스는 1장 2절, 5장 5절, 7장 12절, 9장 1절, 11장 16절, 12장 1절, 14장 17절, 15장 13절, 16절, 16장 16절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고 성도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하기오스네는 1장 4절에서 성결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하기와조는 분사로 사용된 동사로서 15장 16절에서 성화의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하기아스모스는 6장 19절과 22절에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분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분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결은 거룩의 본질이요 본성입니다. 성화는 산출된 실제적인 결과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성격이자 행동이며 최종 상태입니다. 이제 6장 2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구절에서 칭의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천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의 성화를 언급하는 말입니다. 성화는 생명의 부여함을 가져옵니다. 성화는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함을 누리게 합니다. 다음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은 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성화는 우리를 생명의 부여함에 참여케 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생명에 관한 구절들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부담은 그 구절들이 당신에게 깊게 새겨져서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칭의를 위하여 우리를 해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주로 성화를 위한 생명이며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적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므로 우리 영은 생명입니다. 이 구절은 영적 생명에 전진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의롭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생명이 되었습니다. 8장 11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 그러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일단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거해야 하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줄 것입니다. 내주하는 영으로 인해 우리의 죽을 몸이 살게 될 것입니다.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의 처음 단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8장 11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을 말할 때 그것은 전진된 단계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생명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그의 거처를 만들 때 그분은 우리 몸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몸을 생명으로 적십니다. 8장 10절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처음 단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초기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지만 우리 몸은 죽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거처를 만들게 한다면, 즉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퍼지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 몸에서까지 자신을 생명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주로 성화를 위해 생명으로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주로 성화의 목적을 위해 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로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적셔질 것입니다. 11절은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의 거처를 만들면 그는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협력을 요구함을 의미합니다.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그의 거처를 만들기를 허락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 몸의 모든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모든 행실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은 우리 전체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적실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함께 우리에게 스며들 것이며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5장 16절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남색자들이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본질로 성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화의 부분에서는 거룩하게 하심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매우 깊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칭의와 거룩과 영광에 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언급합니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한 문장 안에 포함시키지만 로마서에서는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8장이 쓰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면 네 가지 항목, 즉 화해, 구속, 칭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기 위해 이렇게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화해와 구속과 칭의와 화목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네 용어에 대한 정의와 메시지 5번에서 다루었던 이 네 용어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기 위해 객관적으로 역사한 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을 공급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본질을 우리 속에 옮겨 부음에 따라 우리는 우리 속에 그분의 거룩하고 하나님에 속한 성분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완전히 적셔질 것이며 배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물론 성화에는 위치에 관한 방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에 나타난 성화의 한 방면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성화는 주관적이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 안에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우리 본질 속에 역사되어 우리 자신을 변케 할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본질적 성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인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아들로 보입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은 나와 교리적으로 논쟁하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더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려면 성장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의 회복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회복은 실제와 실용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헛된 지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와 실용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쓴 것은 실제와 실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의 의를 갖게 하려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그분의 거룩한 본질이 우리 안에 완전히 역사되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밖으로 객관적으로 성화될 뿐 아니라 속으로 주관적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거룩한 본질로 충만될 것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 단지 로마서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의 필요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거룩하게 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본질 속에 그분의 거룩한 본질을 역사하여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분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관적인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화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한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외적 모양이 바뀔 뿐 아니라 내적 본질, 곧 내적 성분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내적 본질의 변화는 성화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지금은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을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칭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 있는 구속자로서 우리의 칭의를 위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영 안에서 생명주는 영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었지만 지금은 부활한 분입니다. 육신 안에 그는 우리의 구속자였지만 지금은 우리 영 안에 생명주는 영입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가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성화될 때까지 그의 거룩한 본질로 우리를 적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 달리 로마서에서는 성화가 피에 의한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나 사신 주님 자신에 의한 성분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주변에 도달하실 때까지 구석구석에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본질로 완전히 적셔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전체는 생명주는 영인 그리스도와 그의 사중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사중임을 보았습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며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이며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생명이며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은 그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풍성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까지 생명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넘치게 풍성한 분입니다. 칭의는 성화를 위한 것이며 성화는 영화롭게 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의 목적을 보기로 합시다.